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네. 네.
천연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십시오. 온 땅을 비춰주는 일광과 온 땅을 적셔주는 비, 산과 들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천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구나 천연계를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시에 살 때, 지금은 시골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에 살 때 이 꽃들에 대한, 나무에 대한, 뭐 아니면 시냇물에 대한 그런 감흥이라 할까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상당히 좀 삭막해지는 느낌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또 바쁘잖아요, 생활, 도시 생활 자체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좀 갈등을 겪었던 부분이 어떻게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도시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에덴 동산에 그 풍부하고 아름답고 섬세한 주님의 그 창조 작품을 보고 그 가운데서 살도록 하셨는데 사실 제가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을 보고 이거 이러다가 나도 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바벨탑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대한 동경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꽃을 봐도 별로 그냥 이쁘네 그 정도지 이게 뭐 이렇게 안 좋았는데 시골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 지금 이제 겨울을 벗어나서 이제 봄이 되었잖아요. 봄이 돼서 지금 따뜻한데 며칠 전에 제가 땅을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파봤어요. 팠는데 땅이 꽁꽁 얼어가지고 땅 속이 겉은 부슬부슬해요. 근데 땅 속은 꽁꽁 얼어가지고 이 주먹만한 얼음 덩어리가 막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군데군데. 야,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쑥이라든가 이런 풀들이 싹을 내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아니 땅 속에 얼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지? 아니 그걸 보고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이렇게 한결같이 순종하고 있구나. 이게 풀들이. 근데 우리는 왜 순종을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참 사람만 순종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추 씨를 뿌리려고 상추 씨를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물론 성경에 나오는 겨자 씨도 아주 작고 바람에 불면 날아가 버리면 어디 있는지 못 찾는데 상추 씨가 겨자 씨보다는 훨씬 커요. 근데 상추 씨를 만져보면 껍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속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주 가볍고 조금만 이렇게 놓치면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요. 그렇게 가볍고 씨앗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껍질만 있는 것 같은 바짝 말라 있거든요. 그걸 심었는데 거기에서 싹이 올라와요. 이건 생명의 법칙이거든요. 생명은 무조건 활동력이 있고 능동적이고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그것이 생명력이잖아요. 그걸 보고 아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그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걸 시골에 와서 이거 느끼지 못할 때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아 나는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진리도 올바로 깨닫고 아 주님을 믿으면 죄도 승리할 수 있구나도 배웠는데 아 이제 실제로 여기 와서 자연을 체험하면서 보니까 생명은 활동력 있고 움직이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죄에 져서 종로를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는 거죠. 생명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데 어떻게 내가 비실비실 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안 맞죠?
아니, 말이 아니죠. 그죠?
안 맞죠.
그래서 아, 모두 다 정말 자연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으려면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죄 가운데 살지 않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배워가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 씨앗이 이게 씨앗이 전파되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이거는 복음 전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전도 대회 뭐 무슨 대회 많이 하죠. 막 복음 전한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파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힘이 없듯이 이 생명이 있는 이 풀들 자연들 보면 씨앗이 익을 때 가을에 보면 놀라워요. 그게 민들레 홀씨가 하나 올라와가지고 민들레 홀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주 날기 좋게끔 날개를 달아가지고 퍼지기 좋게끔 바람이 쫙 불어주면 쫙 날아가다가 어떤 것은 가깝게 떨어지고 어떤 것은 멀리 떨어지고 가서 다 또 생명을 퍼뜨려서 씨앗이 나거든요.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명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죄인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맨날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생명이 전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처럼 아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천년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있다고 하셨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지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각박한 세상에 너무나 바쁘게 자신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새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연계에 나가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있다 보면 뭔지 모르지만 마음에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빡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주말이 되면 목숨을 걸고 제가 양수리 살거든요. 거기 보면 강원도로 가는 그 길이 주말 되면 메어져요. 몇 시간 동안 차에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뭔지 모르지만 이 자연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연에 나와서 잠깐이라도 갔다 오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죠. 저도 한 몇 년 전에 저 한 20여 년 가까이 돼 가네요. 도시 생활을 하다가 저도 자연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양수리에다가 이 논바닥에다가 처음 제가 이 정착을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야 신기한 게 뭐냐면 개구리 소리 있죠. 밤새도록 개걸개걸개걸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음악 소리 같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자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악 소리를 듣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보지 못하게 막는 가로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늘 이렇게 뭔가 쫓기고 우울하고 항상 이 갈등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제가 살아본 자연계는 내가 아무리 자연을 찾아갔다 하더라도 하늘빛이 우울한 빛이었고 어두운 빛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고 제가 평생 그 정말 그 고통 속에 살아오다가 편안한 정말 어린아이가 요람 속에서 잠을 자듯이 편안한 그러한 잠을 자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맨날 저는 그때 당시에 내일 다시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루를 내가 보내나 저 그런 마음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달은 이후에 바라본 이 하늘과 땅과 그리고 산과 이 저희가 제가 그때 가게를 북한강 쪽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쫙 비쳐들어오는 방문 속에 비쳐들어오는 그 햇살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아,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자연계를 보는 시각이 아, 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참 표현을 정말 리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천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근데 왜 요즘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이런 것들이 차단되고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됐는지를 갖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도시의 그 각박하고 바쁜 일상 삶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연을 미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에 우리 아가스 말씀은 정말 솔로몬이 그 사랑하는 말씀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니까 2장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지난 겨울은 정말 추웠죠. 추울 때는 봄이 오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기다린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에. 그래서 겨울이 삭막하고 춥고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 봄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또 사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년 자연을 만드셔서 이 자연 속에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이 계절을 쫓아서 세상의 어떤 그 낙을 누리는 것, 여름에는 세상을 물론 이제 자연 속에 있지만은 나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고, 겨울에는 또 요즘에는 겨울 스포츠라 해서 스키를 타러 간다든지 이렇게 썰매장을 가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육신의 삶을 쫓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도 미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숨어 있죠. 바위를 보더라도 그렇고 강을 보더라도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것을 자라게 하고 또 아름다운 그 꽃도 피우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어떤 향락에 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아왔었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전에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자연은 그냥 뭐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을 많이 접하지도 못했고 도시에 살아서,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더라도 그냥 한순간 그냥 아름답다 이걸로만 끝났는데, 이제 말씀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는 꽃 한 송이 보더라도 정말 조그만 들꽃이 그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게 들어있는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동해안을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겨울 동해안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갔는데, 야, 하늘색과 그 다음에 그 바다의 푸른 색깔과 그 다음 파도가 막 이는 그 하얀 색깔이 조화가 돼서 딱 보이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을 여러 번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감탄하지 않는 스타일인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걸 모르고 많은 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등지고 살고 있구나. 너무 안타깝고 눈물도 나오고 감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참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라운 게, 이 원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모든 그쵸. 식물들이 병이 없이 풍성한 과일, 아주 큰 열매들을 맺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의 발동으로 죄를 짓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끊기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막 땅에서는 은근기가 나고 가시가 나긴 했지만 여전히 꽃이
그렇죠.
다양한 꽃들 아주 꽃이 뭐 한두 종류가 아니죠. 정말 제가 일부러 카메라를 가지고 꽃 아주 작은 꽃을 접사를 하려고 접사해가지고 찍으려고 작은 꽃만 찾아봤어요. 근데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꽃들이 굉장히 많아요. 풀들이 꽃을 가까이 이렇게 찍어보니까 아 이거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데 그 꽃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자연계 속에 그대로 심어 놓으셔가지고 그걸 보고 정말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던 사람도 그걸 보고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그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그걸 보고 발견하지 못할 정도면 정말 마음이 완고하고 완악하고 파라오처럼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고의적인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하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 자연을 보면 이런 꽃 하나만 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오해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처벌하시는 분 이렇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이런 일을 했는데 마귀는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예, 뭐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정말 이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같이 제가 느껴져요. 그래서 요즘에 이 그 온갖 자연이 꽃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 양수리 제가 그 두물머리 그쪽에 이렇게 있는데 북한강과 남한강이 이렇게 다 이렇게 흘러가는 곳이에요. 거기도 지금 꽃이 엄청 많이 펴고 참 좋은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그 자연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진도 찍고
사진을 찍고 너무나 너무나 열심히 사진을 찍고 하는데 야,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저 자연계를 통해서 찍고 있을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 부분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런 때에 정말 온갖 자연 속에 피어있는 그 꽃들 그것을 키우는 것을 이렇게 보면 햇볕과 그리고 때에 맞게 내리는 비와 그리고 바람이 샥 이렇게 불어갔을 때 이 작은 이 아주 잡초에 같이 생긴 꽃들이 싹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걸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또 주제가 또 그게 아닙니까?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천하의 그 미물부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도시에서 사실 이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비단 시골이나 또 한적한 도시 대도시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그 도시는 다 아스팔트고 콘크리트고 길들이 그런데 그 아스팔트 그 틈 사이로 조그만한 그 꽃이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국한되어서 뭐 그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시의 삭막한 정말 이 아스팔트 그런 곳에 필수가 없는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그 생명력을 키우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돌아보면은 도처에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을 도시인들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또한 그 사탄이 우리 인간의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창세기 때 그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실정.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같아요. 그 오해들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바꿔버린 그 마귀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면 하나님의 오해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콘크리트 사이를 뚫고 나오는 생명력, 그리고 그냥 바위로만 되어 있는 그런 산에 나무들이 자라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강팍하고 옹벽 같은 그런 마음들을 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러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신데 그냥 그래 용서한다 이러면 끝나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질고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냐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결정적인 것이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그 연약함을 내가 직접 나도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비록 연약하지만 너희들의 주어진 그 선택력, 의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서 눌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죄의 종노릇 하고 죄짐에 항상 그것 때문에 막 모든 인상이 일그러지고 어렵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용서뿐만 아니라 용서에서 덤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 하는 뜻으로 인성을 입고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신성을 한 번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성을 발휘하셨을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런데 왜 돌아가셨냐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은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본성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사랑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것을 사탄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하도록 처음에 속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속임수로 인해가지고 사람들을 사탄의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나님의 왕국을 성립시키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셨는데, 결국 잃었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낮아지기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가장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고통을 당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는다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절규하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정말 고뇌하면서 흘리는 그 생명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 기본적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풀과 꽃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결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누구나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게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그걸 방해하고 있죠.
결국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기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아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고통을 육신적인 고통으로 그 전까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잘못 알고 있었는데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서 엄청 눈물을 흘렸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너무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죄짐 그것에 가중돼 너무나 깊이 가중돼서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그 사랑의 그 깊이가 정말 밀려오는데 옛날에 그 육체적인 고통의 그 사랑이 아닌 정말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많이 뭐 신앙생활을 한다 했지만은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죄책감으로도 밤잠을 모르고 못 자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 그 얼마나 죄벌이 크다고 가인이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범죄,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죄짐, 그리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 모든 인류들의 죄짐을 다 지었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옛날에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만 커지면 막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얼굴을 못 드는데 정말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산출한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분은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셔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또 다른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죽어서 또 아까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바람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어디든지 주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고 어디에 떨어져서 있으라는 데 있고 그분이 하라시는 대로 그분이 빛을 비춰주면 빛을 비춰주는 대로 비를 내리시면 비를 내리신 대로 흠뻑 젖어서 우리는 죽어서 그분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멘. 뜻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읽다가 또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크도다 경건의 비물이여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역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는 그 말씀을 설교 가운데 하실 때 참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그 신비는 정말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며 또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 크죠. 그런데 이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것이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우주에 보여주기 위하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근원은 물론 우리 아담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사실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루시엘이 하나님의 그 가장 가까운 그 보좌에서 성경에서 기록되기는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자라고 했거든요. 돕는 그룹인데 그 천사가 타락해서 아주 마귀로 변했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다 타락시켰거든요. 그리고 인류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하늘에도 어떤 죄의 그 잔재가 천사들이 그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쫓겨나서 이렇게 또 인류가 온통 죄 가운데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천국에서도 있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이 죄의 모든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품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과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어떠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먼저는 하나님의 그 성품, 정말 아름다운 또 사랑의 그 성품과 자비의 성품을 보여주시며 죄를 또 어떻게 취급하시며 죄인들을 그런 걸 볼 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늘의 천사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정부의 어떤 법이고 이것을 쫓았을 때 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수님 오신 것은 비단 이 지구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몸을 던진 사랑이네요. 모든 걸 주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그렇게 온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그분의 생명값을 치르셔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과 성품과 인격을 지닌 그런 감정을 지닌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인류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낳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갈보리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요. 아버지와 나와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저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셨거든요. 예수님 마음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버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특징 지었거든요. 그런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새 인류를 주님께서 출현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지금 완성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그분께서 오셨을 때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인류가 평화를 누리는 게 누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우리 평화하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평화니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의 정신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사랑의 정신이 없는 그런 평화는 거짓 평화죠. 그리고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으면 죄의 상처, 죄의 고통 그런 것들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언제나 연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거든요.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반사하고 최초에 에덴에서 만드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원래 하나님의 품성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들이 본래 사람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으로
죄인이죠.
네,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며 또 비도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특별히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유대 사상이 있어서 우리만 특별히 유대민족들이 그것이 강했잖아요. 선민 사상이 강해서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것이 이방인들은 마땅히 저주받을 자라고 하는데 지금 오늘날에 교회를 다니는 것 저 역시도 그렇게 했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저들에게 은혜를 부어줄 때는 어떤 면에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갖지 못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너무도 공평하시며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이 창세 때부터 베풀었던 그 사랑이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마 변함없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도처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모른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몸을 던져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높으신 사랑을 깨닫고 감격에 감동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르짖으면서 하셨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참, 정말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 표현할 길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체험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에 대한 마무리.
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왕의 자녀로서 이미 해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죠.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런 품성을 항상 묵상하는 줄곧 그런 품성을 묵상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사는 가장 큰 참된 비결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능동적으로 응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두 아이를 가진 엄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부모된 자로서 보여주시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랑처럼 정말 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겠죠.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거를 더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곡으로 제가 대신하고 싶어요.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 보라.
아멘.
세상이 사랑을 찾고 있는 이 시대에 참 사랑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으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십자가로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예, 마무리들 다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